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에서 자기와 함께 2년 내지 3년 정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복음사역에 매진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6장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는 신약성경에 이 교리적인 진리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제 들어있고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런 진리, 교회는 성도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이 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의 삶을 걸으며 가정과 직장, 그 다음에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면에서 유언의 말을 주고 있는 이런 그 기록이 에베소서입니다. 지난주에는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늘의 처소들에 수십 가지 복이 있는데 한두 개 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복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약성도들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직접적으로 신약성경에 언급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다만 100%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이 있다. 그 복이 3절에 있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건 이미 저와 여러분이 확보를 한 겁니다. 나중에 받을 게 아니라 이미 확보를 한 거예요. 2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미 그리스도를 살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히셨다고, 이미 과거에 끝내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복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간단하게 일곱 가지만 여러 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다섯 가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첫 번째가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누린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공동상속자가 돼서 온 우주공간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은혜의 왕좌 앞으로 대제사장이,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 때나 수시로 은혜의 왕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내놓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과 예정의 의미, 칼빈주의는 인간이 만든 오류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에베소서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이 주제를 오늘 오전과 오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장 많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다니는 이런 그 교단, 아니면 교회가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 이런 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 교리하고 맞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하는, 이건 말 그대로 중세 이단 마녀 사냥하는 이런 천주교 같은 이런 그 뭐랄까 어둠에서 난폭한 그런 일을 자행을 하는 거죠. 천주교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은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적용해서 하는 어느 면에서 악행이고 미개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게 뭐고 예정하셨다는 것이 뭔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 겸 교사라고 예배소 4장 이야기하는데 4장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기독교와 손잡은 신비주의 이거 다 속임수거든요.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요새. 보통 뭐 JMS인가 뭔가 저 부천에 저 외곽 타고 가다 보면 거기 밤에 JMS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하는 일이 얼마나 추악한가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그대로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 가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런저런 교리에 밀려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확고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서는 그런 크리스천을 만드는 게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그런 임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이유식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고기와 같이 딱딱한 애와 같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이제 7절 쭉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잠시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절 가서 보시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4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들 이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아이쿠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아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세상이 창건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건이 되기 전에 영원전 과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줄 영적인 복들을 어떻게 주어야 할까를 이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을 하셨다는 내용이 여기 4절에 세상의 상건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4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탈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according 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로 절로 according as가 이렇게 쭉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according as. 자, 다시 말해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마련한 건데 그래서 7절 끝에 가면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냐.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그 은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이 도저히 상상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서 온 우주공간을 다시 이런 거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다. 자,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가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 전에 마련해 놓으신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4절 가서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택한다. 5절 가서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신다. 6절 가서 보시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7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가서 읽으실 때 1장 3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특히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려고 하면 좀 숨이 찰 거예요. 숨이 차게 돼 있어요. 이게 숨이 차게 돼 있다. 너무 많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 이게 그냥 숨이 찰 정도로 많이 그게 나와요. 3절부터 14절 한번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와 함께 동고 동락하던 그 에베소 그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쉬지 않고 글을 써내려간 거예요. 쉬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돼갖고 숨이 막힐 정도로 긴 문장이 나오는데 그리스 말로는 여기에 3절부터 14절까지가 200단어가 넘는데 200단어가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문장. 그리스 말로는. 그 한 문장을 그냥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막힐 정도로 그냥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누릴 그런 복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펜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을 한 문장으로 그냥 쫙 해서 200단어가 넘게 이 그리스말로 쭉 번역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한 걸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절에 according as에서 밑으로 쭉 그냥 나오고 해서 14절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로 어느 면에서 원어 성경 가서 봤을 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많이 한 문장 안에 200단어가 넘는 이런 문장이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에베소서 1장에만 3절부터 14절이 그렇게 이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뭐냐? 우리가 누리게 될 지금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세상이 창조가 되기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도 전에 사탄 마귀가 타락해서 그래서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영원 전에 이 모든 복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될 때 이거를 하나하나 이루신 거다. 이 엄청난 규모의 그 스케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즉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그 스케일은 우주 공간을 뛰어넘고 영원을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계시던 저 영원전 과거 인간이 생각해 보시면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내용을 이 심오한 거를 여기 에베소서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워요. 자, 그런데 이제 4절, 5절 여기 가면 택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예정한다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이걸 이제 오해를 하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예정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이제 교리를 이제 마련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는 제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놨고 뒷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러니까 문단의 대강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국어를 잘 해야 그래야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according as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복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때 마련해 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찬 건 이전에 이 모든 복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 길잖아요 문장이. 말씀드렸죠. 원래 200단어로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든 한국말이든 길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정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여기 가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예, 3절부터 여기 6절에 우리가 몇 번 나오냐? 5번이 나와요. 우리. 우리는 누구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얘기할 때는 바울을 포함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빈이 이제 제시하는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택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5절에 예정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문맥이 모든 걸 다 무시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걸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은데도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 예정과 그 선택의 교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고 또 전혀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와서 칼빈주의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택하는 게 있고 예정이 있는데 세상이 창건 전에 이게 됐다 그러니까 아 그냥 세상이 창건 전에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어 교사처럼 이 글을 이렇게 분해를 해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좀 앉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시를 파워포인트로 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갖고 이제 만들어 왔으니까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인데 여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읽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는 구원이고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런 거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그 다음 장 요걸 한번 가서 먼저 보고 하죠. 여기 4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인데 칼빈주에서는 일단 우리를 빼고 이것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 다음에 뭘 또 빼냐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고 친히 어떤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예, 이거는 뭐냐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칼빈주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저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제 가서 보시면은 21장 5항에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이 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쪽 이런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명에 예정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한다. 이게 지금 칼빈 이야기하는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 교리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너는 구원받아야 될 자다 해서 천국으로 넣기로 예정하고 선택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믿어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너는 이미 지옥으로 들어가기로 내가 이미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두 부류가 아예 정해져서 태어난다. 이거 주장하는 게 칼빈의 이제 이중 예정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라 세상에 찬 건 이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요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선택, 그 다음에 예정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선택한다, 선택받은 자, elec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choose라고 하는 단어예요. 뭘 선택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성경에 나오냐?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와요. 근데 그 말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으니 이걸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택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는데 택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개개인을 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택한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미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미 구원받아 있는 그 그룹을 택한다는 이야기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개인을 지금 불러서 택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택한다는 거의 목적은 뭐냐? 구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택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다. 그래서 여기 선택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린 누구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그룹,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서 보면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서 보세요. 그냥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도록. 여기 무슨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예정하고 구원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도 누구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양자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을 해서 양자를 삼으심으로, 양자를 삼는 게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이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예정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길 가서 보면 중간에 입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입양. 자, 입양한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는 거를, 원래는 이제 입양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로 이렇게 우리 양자를 삼음으로써 조금 더 풀었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유일하신 독생자시고, 저와 여러분 입양이 된 양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양자가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예정해 갖고 궁극적으로 양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한다. 이런 목적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조금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되는 제도가 어떤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애가 이제 조그만 애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떤 어른이 이제 양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자로 삼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요. 그럼 이 아이는 데려간 그 사람을 그날부터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돼서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주는 모든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속재산을 받는 그 권리는 언제 주어지냐?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양자가 됐다는 걸 밝히는 그때에 가서야 모든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처음부터 입양이 되는 순간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이 아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 일은 나중에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이 아들을 양자라고 공개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성령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주여 또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그 구원 받자마자 그 순간부터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22절에서 24절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그래서 아바 아버지하고 지금 부를 수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과 우리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양자를 이미 삼아서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양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 양자 삼으시면 왜 또 기다리냐? 양자가 됐어도 아버지의 모든 상속재산을 다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공적으로 양자가 됐다고 인정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상속재산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 날은 기다려온다. 언제 오느냐? 우리 몸이 구속이 될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구속이 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과 혼이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썩은 상태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공중 강림 하실 때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는 그 순간에 이 몸이 영과 육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완전한 그러한 그 삼위일체를 가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이들로 바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돼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다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희가 부활하든지 휴거가 되든지 우리 몸이 영과 육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예정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도록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해서 예정해요? 우리가 이런 양자가 되는 그 일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양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십니다 하고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정과 선택은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예정, 그래서 구원, 그 다음에 이 형벌지옥,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 문맥이.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 이 선생님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엄청 저도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걸 좀 알려주겠어요. 색깔까지 제가 다 절번호까지 다 빨간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파란 걸로 하고 어떻게 하든 이걸 잘 보여줘서 여러분이 양자 삼는 게 뭐고 예정이 뭐고 선택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 지나서 이해해야 될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하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나온 예정도 구원받은 우리가 전적으로 양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이 사람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선택해서 넌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예정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4절에서 6절은 이제 총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에베소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택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정하셔서 그들이 양자로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지금 4절, 5절, 6절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택하고 예정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이쿠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이런 계획이 임시방편의 계획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계획이다. 이거를 바울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게 너무나 그냥 감격에 차가고 바울이 펜을 놓을 수가 없어서 3절부터 13절까지 무려 200개 단어를 써갖고 그냥 한 문장으로 쫙 끝내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요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딱 떼갖고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 이걸 하면 안 되고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3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떻게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놓고 읽으면 그런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1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너희에게는 에베소 성도들, 우리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 그렇죠? 19절 가서 보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 이미 믿은 자들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우리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 믿는 거는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되는 거다. 제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와 같은 교리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칼빈주의자들이 꼭 빼놓으려고 하는 그런 구절이 4절에 있어요. 그 4절에 있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가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를 택하셔갖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 일, 그렇죠? 이 일이 세상에 창건 이전에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럼 칼빈주의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떼야만, 그래야 이 구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빼려고 이제 엄청 노력을 해요.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걸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을 저와 같이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 말이 1절에서 11절 안에 몇 번이 나오면 11번이 나오면 11번.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구절에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1절, 3절, 4절, 6절, 7절, 10절에 두 번, 11절, 12절, 13절에 두 번. 몇 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3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4절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시고,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10절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모으려 하시고,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상속 유업을 받고, 13절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된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의 매 구절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데 안에서, 안에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1장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1장은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에베소서엔 전체적으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몇 번이 나오냐? 4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장이라고 하는 짧은 이 서신 안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 말이 4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이걸 빼면은 에베소서 전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집어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정말 흠 없이 거룩한 자가 되고, 최종적인 양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안에 일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1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러면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아,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 신뢰한 게 뭐예요? 너희가 믿었단 말입니다. 너희가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만을 신뢰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분 안에서 이 성령님에 의해 영원토록 봉인이 돼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분 안에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순서예요. 사람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요약이 되어 있는 그 말씀, 그거 들은 다음에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순간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봉인이 되는 거다. 봉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의 허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 어떻게 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 일은 우리가 믿을 때 생기는 거지 창세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창건이 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왜 빼놓으려고 하냐? 성경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언제 들어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창건 이전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빼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이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세상이 창건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시는데 그 일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냐? 여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는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창세전에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세상이 창건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옳거니 이게 맞는구나 하고 예수님만 그분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신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38번,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4번,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40번, in Jesus, 예수님 안에 3번, 적어도 89번이 나오는 거예요. 89번. 근데 그 89번 가운데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만 40번이 나온다. 에베소서에만 40번.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아니, 왜 세상이 창건 이전에 이런 어려운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성경에 몇 구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 됐거든요. 이 시점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아니, 이거 이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니. 아직, 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20년 전인데, 지금 내가 달려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의 전가와 은혜의 전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6천년 전에 이 땅에 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함께 같이 그 시간에 죄를 지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달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이제 경배한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지기 한 60년 전에 돌아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예수님이 이미 죽은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말이 안 되죠. 아,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왜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냐.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왜 찬송해야 되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서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을 해야 된다. 2장 6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와 같은 복을 줬는데 이게 임시 방편 계획에 따라 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건하기 전에 영원전에 이거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거를 시간이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죽도록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놓으신 그 많은 영적인 복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놓으신 거다. 이 스케일이 무한대 그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인간은 그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우리 시간에 갇혀 사는데 어떻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세상에 창건 이전이라고 이 땅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해 놓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가서 보니까 33절에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 인간이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거 이 하나님의 그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이게 풍성한데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아낼 수 없는 거다.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맨 끝에 가서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천국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비한 그런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선 이런 거를 지금 바울이 그리스말 200단어를 사용해서 그걸 쭉 그냥 본인이 느끼고 아는 그것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이 구원의 계획,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 이런 주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은 어떤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는 것. 이 택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흠 없는 사람. 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살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택하시는 그런 것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해갖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 예정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들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아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이와 같은 계획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받는 거, 이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도 생각하면서 기록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갖고 200개도 안 날긴 한순간에 묶어갖고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여기 에베소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핵심은 뭐냐,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치도 않는데 선택하고 예정해서 어떤 사람 지옥에 보내 어떤 천국에 보내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것도 언제 마련해요? 세상이 창건이 되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엄청난 이와 같은 영적인 복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그냥 잠깐 묻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 이건 육신의 뜻에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고자 해서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원전 계획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구원, 예,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